네, 비주얼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탱크맨님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네, 주하나님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들으면서 제가 그 영화 배우들 이름 떠올리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거기다가 댓글을 달으셨을까? 한주 씨, 안녕. 자, 발언할 사람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지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해봤던 사람, 안준혁 군. 코린 신청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말해보세요. 됩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빨리 물러나야 돼, 지금. 재미 삼아서 하는 것 같아. 예, 이제 끊어도 괜찮습니다. 잘 들립니다. 역시 한번 이렇게 발제를 해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없죠. 지하예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발제했던 사람들은 이제 금방 알겠어. 그리고 안 오면 이상해. 발제했던 분들이 안 오면 그 뭐랄까요? 약간 걱정. 그리고 그 이상은 네, 안녕하세요. 그 이상은 아닌데 어쨌든 걱정됩니다. 안 오시면 걱정돼요. 김태수님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셨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래가지고 김태수님이 올려놓은 그 논평을 읽어보면 아, 내가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네 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역시 예, 김태수님 때문에 안녕 못해요. 논평을 자세하게 올리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역시. 네, 호동님. 안녕하세요.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아무리 뭐 한다 해도 남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이점이 있어요. 그게. 혹시 여기 지금 온라인에서 그 뭐라 그럴까? 아, 컴퓨터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어떤가 모르겠네. 잘안 들리는 경우가 저번에 한번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주 쉬고 한주 걸러서 그 다음 주에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요약을 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데 미리 아리스토텔레스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훨씬 쉬워요. 플라톤은 그 지금 뭐라 그럴까요? 현대적이지도 않고, 네, 안녕하세요, 하늘님. 현대적이지도 않고, 해표의 지적처럼 신학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힘든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체로, 아, 이 사람이 왜 서양 사상에서의 기본적인 범주를 만든 사람이고, 여전히 읽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점들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점에서 역시 훌륭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플라톤 얘기해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저 아리스토텔레스 읽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리스토텔레스 읽다 보면은 모든 학자의 스승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근대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해겔은 그를 두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대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해겔. 아, 이건 제가 요약해서를 올릴 때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까탈스럽고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 읽으면서 아, 도대체 어떤 점에서 해겔이 근대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쓰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에 나름이니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9시 26분이니까 제가 잔소리를 할까?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걸 한 2분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토론에 가담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저를 사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저하고 이 말하자면 대면에서 대화를 나눠본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볍게, 그러니까 만만하게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하시는 게 좋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에서 정치사상사를 꾸준히 1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정치사상사를 1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번 기회에 올해 2022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하니까 정치사상사를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저에 대해 제가 뭐 세계적인 석학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걸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그 뭐 여러분들에게 그 엄청난 존경이니 뭐 아주 사소한 존경, 뭐 예, 안녕하세요 프로네시스님, 그런 사소한 존경 이런 것 정도도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에어비앤비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가성비가 적당한 공부의 어떤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저에게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주지 않는 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괘씸하다든가 뭐 그런 생각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고 가볍게 가지시고 이 토론을 공부, 스터디하는 거 이거를 이용하시면 오히려 얻는 점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사회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 돈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 딱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예, 하버드 대학 학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 요즘에 대표적으로 많이 떠들고 다니죠. 예, 그런 것을 봐도 그냥 가성비가 적절한 공부의 어떤 소재이고 매체이다 정도를 가지고 하시면 토론을 하시거나 논평을 쓰시거나 이럴 때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대단한 걸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필요한 만큼만 30분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토론문을 올려놓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상의 시대적 배경에서 일부러 옥스퍼드 세계사 7장에 나온 얘기를 제가 좀 길게 인용을 했어요. 사상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길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걸 길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플라톤의 정치 사상을 공부할 때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을 공부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이 키케로죠. 키케로의 정치 사상을 공부할 때 대체로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키케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철학사에서 그 사람들을 다루어온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옥스퍼드 세계사 7장에서 인용한 사상의 시대적 배경,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는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가, 그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헬라스 세계라고 한 부분을 보면요. 그리스 체제는 기록상 가장 성공한 도시국가 체제였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한 도시국가 체제였는데, 그 도시국가 체제가 어느 정도로 성공했느냐. 600만 명을 부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정치사상 책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꼭 정치사상을 읽을 때 이것을 고려하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걸 인용문을 넣어놨습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을 향유했으며 로마의 군사력과 경합할 수는 없었다.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이유는 로마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즉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폴리스가 600만 명을 부양할 정도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결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국력의 척도였습니다. 군사력이. 다시 말해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직문화,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생산성 일반을 다 집약한 하나의 인덱스 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나라에서 어떤 정치 사상이 있었는가, 그것만을 고려한다면 로마의 정치 사상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로마의 정치 사상이. 오히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은 아주 뚜렷하게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정치 사상들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한 번쯤은 회의적인 태도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페르시아를 보면요. 페르시아는 결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서구의 역사 속에서는 탁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옥스퍼드 세계사나 다른 세계사들을 읽어보면 페르시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고대 사회의 최종적인 승리자는 로마와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로마와 페르시아에 어떤 정치 사상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배울 만한 건 없죠. 그냥 교과서적으로 플라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고 있을 뿐이고. 이런 불균형을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거기 700년, 기원전 700년경 기록상 148개였던 도시국가가 기원전 450년까지 불과 14개의 아그라리아로 줄어들었고, 그랬을 때 이게 14개의 아그라리아로 줄어들었다 한 지점이 바로 춘추전국시대죠. 춘추전국시대가 끝나고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만 남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나라는 짧은 시기에 그쳤고, 진나라에 이어서 한나라가 나왔는데, 결국 한나라의 정치사상이 뭐냐 할 때는 오로지 유가였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 사상이 조금 허무하지만 정치 사상이 현실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을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헬라스, 페르시아, 중국 이 세 지역의 그 세계사적 상황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것을 좀 보시라는 뜻입니다. 토론을 할 때 정치사상 토론하는데 이런 얘기 해버리면 속된 말로 사상 토론에 초치는 그런 발언인데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때 정치사상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추계시대. 추계시대에 관해서는 제가 그 길게 설명을 좀 인용을 해서 붙여놨죠. 요것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추계시대가 유교, 불교, 유대교, 플라톤주의 이렇게 이제 등장했는데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해서 거기 훗날 스토아주의,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는 조금 다른데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써 탐지해내고 파악할 수 있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탐구를 전반적으로 가리킬 때 그런 걸 가리킬 때 플라톤주의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따라서 유교, 불교, 유대교, 플라톤주의하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들 있죠.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스토아주의나 기독교나 이슬람교 모두 플라톤주의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 초월적인 것과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 이분법적 또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것. 유대교는 조금 다릅니다. 인격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도 인격신이 있지만 말이죠. 근데 기독교도 여기서는 이제 신학적인 측면만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추구시대에 등장했던 그 세계관들은 거기서 핵심은 더는 왕이 진리를 발견할 수 해줄 수 없는 마당에 어떻게 내면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널리 쓰이는 용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패러다임의 전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구시대는 다른 종류의 진리가 등장한 시대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진리가 각각의 개인들이 깊이 고민하면서 얻어내는 진리라고 하는 것 그런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구시대의 사상가들이 대체로 변두리 또는 엘리트층의 하층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죠.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그 토론 자료는 쓰질 않았는데 추구시대의 사상가들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의 유가 집단입니다. 선비사자 있죠? 네, 중국의 선비사자 쓰는 그 사라고 하는 집단, 그 집단이 추구시대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지식인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회패는 동양 정치사상을 쓰지는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사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내놓은 것이 예의를 갖춘다 할 때 그 예자하고 이름할 때 이 명자하고 그 다음에 공자가 주장했다고 하는 어지린자 인 요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와 명과 인 요 세 가지인데요.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질서를 가리키고 명이라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 사상의 맥락에서 명 이렇게 나오면요. 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를 가리킵니다. 요 세 가지 정도죠. 사회적인 질서,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 프로토콜, 규약과 논리적인 언어 사용에 관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 이 세 가지가 중국 사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수행했던 유가 집단이 이 추구시대의 지식인들에 관한 공부를 할 때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자료에 쓸까 하다가 그것까지 쓰면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자오강이 쓴 중국사상사, 그 책을 표준도서로 읽으시면 괜찮겠습니다. 사상의 시대적 배경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페유 책에 많이 없기, 이게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길게 인용문을 달아서 썼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플라톤의 사상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플라톤을 접근해 간다 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정치 사상에 관한 책들, 그 어떤 책들도 이런 논의들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당장에 우리가 읽은 책도 플라톤이 뭐 귀족, 교양 있는 귀족 출신이다? 이 정도? 그 정도만 다루고 있죠. 그보다도 더 한 번 더 밑바닥으로 더 들어가서 논의를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정도를 하게 되면 정치사상 공부가 세계사적인 공부, 세계사적인 통찰하고 연결되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회피의 책을 읽고 시험 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기회로 삼아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네. 요거는 그냥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 다음, 크리톤 계약이론 관련하고, 홉스의 계약이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회패가 좀, 뭐랄까요? 오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버하지 않았나. 그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그렇고, 여기 플라톤에서도 그렇고, 저자 회패는 홉스 얘기를 자주 해요. 근대 정치사상 전공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대착오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섣불리 비교에 들어가게 되면 곤란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크리톤에 나오는 플라톤의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계약이라는 말로 쓰기보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이 나라의 빚을 진 셈이다. 그러니 나라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런 정도의 오히려 그 인지상정에 해당하는 그런 생각이지 그게 어떤 계약이라는 말로 지칭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항목에 개별적 인간이라는 의식보다 가계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강력했고 개인으로서의 삶, 그 개인이 이디오테스죠. 이디오테스. 이게 이디어트, 바보, 어리석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영어 이디오트로 오면. 근데 원래는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서에서는 그냥 개인을 가리켰습니다. 사적인 인간. 사적인 인간이라는 말을 가리켰죠. 뜻을 가리켰죠. 그리고 어려웠으니까 폴리스는 이러한 오이코스의 연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계의 연합. 그 자연스럽게 연합으로 된 것이고, 요게 그 회피의 책에서 인간학적 논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폴리스에서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다.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인용한 것처럼 폴리스로 결집되는 것이 정치 영역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 오이코스하고 폴리스가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그리고 이 구별은 사실 플라톤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 이걸 뚜렷하게 바탕으로 삼아서 자기의 정치 사상을 전개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요. 오늘날에는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전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철학에서는, 오늘날의 정치학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구별을 심각하게 전제하는 것은 뭐냐? 가정은 가정이고 국가는 국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국가라든가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아픈데 요즘에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정말 치료비를 갖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내죠. 심한 질병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디오테스, 즉 개인의 삶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노크적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미합중국처럼. 그래서 미합중국은 건강보험이 그렇게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사실 정치사상의 영향력은 그런 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은 가정은 가정이고 폴리스는 폴리스다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구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지만 이후에는 그 구분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복지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홉스적 계약 개념은 두 가지 함축을 가진다. 이것은 우리 정말 나중에 우리가 홉스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 제가 여기서 홉스적 계약 개념을 홉스 책 그 레비아탄 거기서 참조를 달아서 여기다 적어둔 까닭은요. 홉스가 말하는 계약 개념이 이런 것이니까 사실은 크리톤에서 나오는 계약이론 이쪽하고는 그리 관계가 없다.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뭐냐? 제가 지금 논평에다가 적어둔 거 있죠? 요거는 지금 상세히 그 해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홉스는 이건 우리 나중에 홉스 할 때 홉스는 일단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서 생각한 것과는 아주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홉스 얘기까지는 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르기아스의 내용. 고르기아스는요 재밌는 텍스트예요. 고르기아스가 의외로 고르기아스가 소피스트이긴 한데 고르기아스가 의외로 그 국가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르기아스의 내용, 예, 국가의 축약본이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게 고르기아스의 내용 그래가지고 제가 항목을 4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첫째가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수사학을 통해서 고르기아스는 삶에서 좋은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좋은 것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고 반박한다.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국가 제1권에서 국가 제1권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 폴레마르코스나 케팔로스나 또는 트라시마코스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 삶에서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좋은 것 자체가 뭔지는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장면과 상응하는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르기아스가 국가의 축약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연설가는 자신이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지라도 설득의 내용이 참된 것인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럼 여기서 고르기아스에서 이제 두 개의 인간 집단이 서로 대비되는데 연설가하고 그 다음에 참다운 의미에서의 정치가 이 두 개의 인간 집단이 서로 대치됩니다. 그게 바로 국가에서도 나와요. 국가에서도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 그 트라시마코스죠. 그리고 트라시마코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 제10권에 가면은 시인들을 비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 주석서들은 그 부분을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부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마지막에 플라톤이 지금까지 자신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수사학이라든가 또는 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논변을 제시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종의 플라톤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이 엉망이니까 정치가 엉망이 되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항목 고르기아스에서 자신이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지라도 내용의 설득의 내용이 참된 것인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바로 이제 연설가와 정치가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항목, 칼리아스도 연설가죠. 소피스트인데 누가 가장 행복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문 읽어서 그 국가에 관한 얘기 거기서 아시겠지만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 이익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기나긴 논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칼리아스하고 주고받는 요 논의가 올바름은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올바름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에 관한 얘기니까 이 역시 국가의 내용과 상응하는 점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의 죽음 이후 영혼이 맞게 되는 운명에 대한 신화. 이것도 국가의 얘기가 있죠. 국가 제10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살아서 올바르게 산 사람은 살아서도 행복하고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냥 요즘 식으로 말하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기아스의 이 내용은 아주 1대1 대응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보아서 국가 내용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정치 사상에 관해서 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고르기아스를 읽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고르기아스를. 지금 회페의 책 65페이지에 보면 플라톤의 정치 사상에 대한 입문을 위해서는 크리톤을, 좀 더 심화된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 1에서 3권을,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르기아스를 읽기를 권한다. 그랬는데 왜 권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더 읽을 거리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플라톤 정치 사상의 입문을 위해서는 그럴 때 과연 입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고 생각할 때 플라톤이 왜 정치 사상을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가. 그렇죠? 그 부분이 그 정치 사상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동기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있어요. 헤페가 얘기할 땐 소크라테스의 변론하고 크리톤하고 고르기아스 이렇게 돼 있죠. 입문을 위해서는 크리톤을 이렇게 해놓은 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변론하고 메넥세노스 그 두 개를 읽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메넥세노스는 위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꺼림칙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 그건 일단 법정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장소잖아요. 변론이. 정치사상이니까 정치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장소에서 오고 간 얘기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고르기아스를 읽어서 플라톤 국가에 앞서 플라톤의 정치사상에서 핵심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르기아스에서 좀 파악한 다음에 국가, 정치가, 법률 이런 순서로 가면 좋겠는데 김태수님 좀 읽어보셨어요? 국가? 많이 읽으셨던데 정말 아유 그렇게 공부 많이 하면 읽어보셨죠? 그 이제 예 아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들춰보셨잖아요. 그죠? 인용하신 거 보면은 국가도 좀 이렇게 들춰보시고 법률도 좀 티마이오스도 좀 들춰보고 그러셨죠? 예, 그거 좀 꼼꼼하게 제대로 읽으려면 꽤나 시간이 그 들어갈 거라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법률을 두 번 정도 읽었는데 티마이오스는 그렇게 열심히 안 읽었고 법률 두 번 읽고 나니까 정말 진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르기아스를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플라톤의 그 정치 사상을 좀 집약적으로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은 변론과 고르기아스. 그 다음에 좀 진하게 좀 읽고 싶다? 그러면 국가. 그 정도로 해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초반의 상황 설정 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초반의 그 상황 설정 이 부분에서 그 회패가 하고 있는 논변극이라고 이제 국가일 논변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철학자가 정치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일하게 하려면 어떤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회패 이 해석이 결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그 페이라에우스로 내려갔었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문장이 내려갔었네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는 길에 회방을 받죠. 예, 폴레마르코스 일행들에게 회방을 그 방해를 받는데 사실은 플라톤의 이 국가는 내려간다, 올라간다, 즉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 메타포라로 작용을 합니다. 은유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 토론자료 9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토론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그게 있죠. 그 동굴의 세 가지의 비유의 종합이라고 된 부분에서 동굴의 비유에 있는 위로 오름, 아나바시스, 그쵸? 그 아나바시스라는 단어가 올라간다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간다가 카타바시스죠. 그러니까 카타바시스고. 그 다음에 시약 우리 했을 때 시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시약 전체에서 이제 시약을 텍스트를 갖다 꼼꼼하게 읽지 않은 사람은 시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미메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처럼 시약을 이렇게 강독을 한 사람들은 시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바로 메타바시스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행이다. 이게 텍스트를 하나하나 그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검색해가지고 위키피디아 이런 데만 검색해갖고 읽는 사람하고 텍스트를 하나하나 촘촘하게 읽어본 사람의 차이가 그거죠. 메타바시스는 이행이고 이행은 뭐냐? A라고 하는 수로에 B라고 하는 수로를 가져다 붙이는 메타포라, 은유.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수로에서 B라는 수로로 메타포라를 통해서 이행해가는 것. 이게 시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바로 수사하고도 연결된다. 그게 우리가 시약을 공부하면서 했던 거죠. 미메시스는 결국 뭐예요? 메타포라를 이용해서 메타바시스를 하는 게 미메시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플라톤의 그 국가라고 하는 이 논변극은 아나바시스하고, 그죠? 아나바시스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카타바시스. 요 세 개. 아나바시스와 카타바시스. 이 두 가지가 플라톤에서는 중요한 그 수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페이라에우스로 내려가는 것이 카타바시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동굴의 비유 거기서 아나바시스라든가 아노도스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진리로 상승하는 것, 이걸 보여주죠. 요게 이제 플라톤에서 그 플라톤 이 국가라는 대화편의 중요한 모티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국가 초반의 상황 설정이라고 해서 제가 붙여놓은 그 설명들 있죠. 그 설명들은 그냥 국가에서 인용을 한 부분이니까 인용한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체류 외국인인 폴레마르코스가 당연히 민주파의 거점인 그 피레우스 항구 거기에서 이 소크라테스하고 서로 대립하고 그렇게 약간은 논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시작한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회피의 설명만이 타당한 것은 아니고 이런 설명도 가능하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케팔로스나 폴레마르코스나 트라시마코스 같은 이런 등장인물들이 주장하고 있는 올바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헬라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던 올바름에 관한 논의들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케팔로스의 자기관계적 올바름, 그다음에 폴레마르코스 타자관계적 올바름, 트라시마코스가 올바른 것이란 더 강한 자의 편익, 이득, 요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플라톤이 그냥 꾸며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 얘기들이 교환적 정의, 분배적 정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름을 바로 이런 주고받음 관계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와 트라시마코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올바름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한 번은 정리를 이런 식으로라도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올바름하고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의 종합, 거기에서 그 세 가지 비유의 종합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 플라톤의 국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얘기한 건데 이거 HY 아일랜드님이 질문을 하셨었죠. 이것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은 그 제 논평문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회패가 여기서 그 김태수님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인식론적 위계와 도덕적 정치적 위계 그것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예, 이론적으로는 나누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논평에 대해서 김태수님의 논평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답을 좀 놓은 것처럼 사실은 첫째는 알과 삶, 즉 이론의 영역과 실천의 영역이 다르고 그 영역에는 각각의 고유의 위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미라고 하는 것,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 그 구별이 되질 않죠. 그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모두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지적인데요. 그 가르침에 올라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향연을 봐도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에게 들은 얘기를 전할 뿐이지 자기가 거기 그 수준이 된다는 얘기는 계속 안 하거든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상의 영역이죠. 가상의 영역에서 초월적인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회패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칸트를 빗대서 말해보자면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칸트에서 진리 그 자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하는 이런 초월적인 것들도 거기에 있다고 상정을 하는 것일 뿐이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모두 그 가르침에 올라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에 따라서 그것은 요청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제9권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게 하늘의 본으로서 있다. 네, 영역본에 보면은 pattern in heaven이거든요. 본으로서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행위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 김태수님이 지적했던 논평에서 지적했던 부분 있죠. 7번. 그들이 제시한 것은 이렇게 한다면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럴 거. 제안이 아테나에서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린 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빗대어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H.Y. 아일랜드님이 토론에 질문했던 것처럼 요거는 핵심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교육 및 교육 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동굴의 비유가. 그리고 동굴의 비유를 태양의 비유, 선분의 비유와 종합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 있죠. 그거는 사실은 회패가 지적한 것처럼 태양의 비유는 이데아론이고 선분의 비유는 복잡한 인식론이고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비유 세 개를 다 묶어버리면요. 결국 이데아론이라든가 인식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의 논의로 들어서면서부터 본래 그게 이데아론이었다든가 인식론이었다든가 하는 성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이 논의가 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굳이 그런 것을, 그 논의를, 그런 것, 그런 식으로 논변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거는 질적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질적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 가지 비유의 종합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에서는 질적 전환이 일어난다. 세 가지 비유가 종합되면서는. 그 다음, 그 회패가 지적한 것, 이거 김태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죠. 세계의 층 모두에서 가장 절정인 부분은 정치적인 연관이 소실된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은 사실 가장 절정인 부분은 정치적 연관이 소실된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정도로 돼버리면 신학적인 영역 또는 초월적인 영역이 되어서 그것은 더 이상 정치 사상에서 탐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되면 형이상학의 논의가 거기서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플라톤은 결국 그 지점에서 최종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정치가 궁극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플라톤은 안티폴리틱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알란 라이언이 쓴 그 책 있죠. 언폴리틱스. 언폴리틱스에서 알란 라이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플라톤은 반정치다. 네, 안티폴리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 그거는 좀 지나친 과잉 해석인 것 같아요. 즉, 플라톤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뭐 공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초월적이지는 않아도 그런 것을 자기 정치 사상의 근저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그게 반정치적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것에 늘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앨런 라이언이 제 1장에서 그 플라톤을 반정치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패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플라톤의 정치 사상을 하면서 모놀리틱, 그러니까 일신론적 신학 이런 말 자꾸 쓰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책을 냈을 때 회패의 책의 독자들은요. 일신론적 신학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그 기독교를 떠올리거든요. 그러면 곧바로 플라톤하고 기독교하고 연결시켜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거 질문하셨죠.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식 계몽? 뭐 그거 그 논평문에서 물어보신 분인데 그거 이제 말 나온 김에 그걸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피스트와 계몽주의. 대개 이제 소피스트들을 이 당시 계몽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계몽주의 그러면 우리는 시문의 상록수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냥 농촌 계몽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약 뭐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쉬운데 서양 철학의 문헌에서 계몽주의라는 단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18세기 계몽주의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18세기 계몽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계몽주의는 바로 이것 위에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반종교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서구에서 계몽주의, 도이치어에서 아우프클레롱 이 말은요. 칸트가 말하는 그런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이런 걸 보면 그 칸트는 검열이 두려워서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는요. 무조건 반종교주의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도식적일지언정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피스트가 계몽주의자였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소피스트들은 헬라스에서 전통적으로 믿어져 오던 신들을 부정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로 간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믿던 신을 네가 안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게 계몽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자 오트프리트 회페가 소피스트를 계몽주의자라고 규정해 소피스트들은 계몽주의자였고 이렇게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들은 헬라스 전통의 종교에 반대하였고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소크라테스는 그런 소피스트들에 대한 소피스트의 계몽에 대해서 다시 캐물었기 때문에 계몽에 대한 계몽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두 가지 정도로 그 문장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신을 또 도입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피스트들이 헬라스 전통 종교에 대한 비판이 좀 모자란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을 좀 더 깊게 캐묻고 들어가서 비판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계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요. 그 적어도 반종교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우리가 떠올려야 이런 서양 철학에서 나온 문헌들 읽을 때 적당하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정치가와 법률의 핵심 주장. 정치가와 법률은 정치가라고 하는 텍스트는 일단 정치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핵심은요, 정치가는 장군에게는 전쟁술이 있고 연설가에게는 설득술이 있고 법률가는 입법술이 있는데 정치가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틀림없지만 무엇보다도 카이로스를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술, 설득술, 입법술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치가가 필요한 것은 바로 적절함에 대한 알미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 국가에서도 철학적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전쟁술, 설득술, 입법술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철학적 통치자에 대한 보완의 대화편으로 읽으면 적절합니다. 그게 일단 부록은 아니고 나란히 옆에 있는 건 아닌데 살짝 아래 0.2mm 정도 아래에 있는 그런 대화편으로 읽으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은 이건 말 그대로 법률이죠. 근데 흔히 법률은 이제 차선의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을 딱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저 토론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소론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법의 궁극적인 원천이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초월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내세우는 법률에 의한 통치가 있지 않습니까? 차선의 것이기는 한데 그것이 차선의 것이라고 확정지어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는 신 얘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토론문에서 제가 이 대화부는 플라톤 정치신학의 완성판이다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이 플라톤 정치신학의 완성판이다 근데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때 이 신학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신학이 아니라 초월적인 이데아에 근거해서 정치사상을 세우려는 시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초월적인 이데아에 관한 논의가 가장 적게 나오는 대화편이 정치가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선의 국가에 대한 구상은 정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현실적인 국가를 구상하는 것은 정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월적인 이데아의 근거를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약하게 두면 국가하고 정치가하고 법률을 다 묶으면 초월적인 이데아론만 살짝 괄호를 쳐버리면요.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하고 정치가하고 법률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국가를 이렇게 다스리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논평문 7번째 항목에다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평문 7번째 항목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잠깐만요 김태수님 제가 요거 읽고 답드릴게요. 각 대화편에서 논의하는 주제는 폴리스 통치의 여러 원리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현실국가다 그런 뜻이고 궁극적인 신급이 어떤 의미에서 취해진 것이든 신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초월적인 의미가 됐건 아니면 공자가 말하는 이치로서의 또는 스토아주의가 말하는 천 이런 것이 됐건 간에 그것은 신이다. 그런 얘기죠. 예, 김태수님 질문이 기독교적인 정치신학이 관철된 게 신정정치체제인가요? 신정정치체제의 기원은요. 정치사상에서 일단 추구시대 이전에는 거의 다 신정정치라고 보면 되고요. 무속도 되니까 샤머니즘, 단군도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를 본다면 일단 모세입니다. 모세.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죠. 그게 신정정치체제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도 바울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서 정당화하고 아주 상세한 조직을 만들어서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통치 체제로 만들었던 것, 그게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 세 개가 서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신정 정치 체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답이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개 이게 기원은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로가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구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또는 신학적인 정당화를 내놓은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고 그걸 가지고 정말로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중세 교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의 이 대화편 국가 국가나 정치가나 또는 법률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현실에다가 실현한 것이라고도 조금 경강부회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론 항목 7번, 제가 쓴 거 7번을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해보면요. 플라톤의 국가, 즉 정체가 사회 정치 체제에 관한 커다란 기획의 일부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하고 법률 요 세 개를 묶으면 플라톤의 정치 사상이 집약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신급을 스토아주의적인 의미에서 신이라고 생각하든 즉 이치로서의 신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초월적인 이데아라고 생각을 하든 플라톤이 인격신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든 간에 그것을 뺀다면 현실 정치에 대한 구상일 것이고 그것이 있다면 이상국가론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상국가론이라고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디얼 스테이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저는 정치사상에서 아이디얼 스테이트라는 말 자체가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생각이라고 쓸모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망상도 아이디어를 한 거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있는 것. 근데 지금 해보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플라톤이 자기가 좀 가서 해보려고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자, 근데 과연 그것이 그 플라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텍스트에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신이 헬라스 세계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신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언니튼 독트린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 회피 책을 읽으면서 그 쓰여지지 않은 철학 이런 부분 있잖아요. 쓰여지지 않은 가르침 이걸 나왔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패가 쓰여지지 않은 가르침 이걸 끼워넣은 부분은요. 굉장히 맥락 없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 얘기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게 아니라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플라톤 철학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것에 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안에 들어있는 주제죠. 그죠? 플라톤 철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넓은 주제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어떤 대화편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또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에 관한 논의인데 이 쓰여지지 않은 가르침 이건요.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과연 사상사, 정치사상사가 아니라 사상사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쓰여지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이데아하고 관련시킬 수도 없어요. 그게 일신론입니다. 즉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뭐 책상의 이데아, 그 다음에 올바름의 이데아 이런 이데아들이 많이 있는 이데아론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 모두를 다 하위의 영역으로 두고 있는 초월적인 일자, 즉 유일신에 관한 이론인가 이것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회패가 쓰여지지 않은 가르침을 끼워놓은 거는 조금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이 쓰여지지 않은 가르침에 대해서는요. 자세하게 그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이건 정치사상에서는 사실 이건 거의 거론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시면 저 그 밑에 참고할 책들에서요. 플라톤 철학과 헬라스 종교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거 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그거 한 것만. 슬레작의 플라톤 읽기 이런 것들은 좀 난삽하고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의 철학사가인데 지오바니 레알레가 쓴 그 철학사 책 있죠. 그 철학사 책은 열심히 읽어보면 소득이 별로 없는 그런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데 그래도 그냥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끝까지 읽어봤는데 막 마음만 아프고 막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는 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분은 그 칼 알베르트의 플라톤 철학과 헬라스 종교 그거를 한번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제 논평문에 대한 좀 정신없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뭐 토론이라기보단 질의응답이 토론이니까 자 김태수님 질문 좀 더 하세요. 아까 한 가지만 질문하셨는데 다른 분? HY 아일랜드님은 질문, 예, 김태수님, 7번에서 사회 정치 체제로 하는데, 사회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정체, 레짐이라고 하는 것 전체에 대해서 그 어떤 기본 개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플라톤부터 읽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우선 사회 체제, 정치 체제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 점 정치 체제라고 했는데 사회가 먼저입니다. 사회가 먼저입니다. 즉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것이 먼저예요. 요거는 오이코스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그 회사도 사회고 이게 인간 집단 일반을 사회라는 말로 부릅니다. 즉 옛날에 그 사회 문화인가요? 그 과목에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런 거 나눴죠. 그 요새는 그런 거 안 배우나요? 그 테니스인가 하는 사람의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런 거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묶어서 게젤샤프트하고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라는 말만 씁니다. 즉 가정도 하나의 사회고 회사도 사회고 그다음에 무슨 동호회도 사회고 그다음에 그것으로부터 특정한 정치 제도를 갖춰서 나온 국가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적 영역은 가장 포괄적인 것이고 그중에서도 그 제도와 법률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 이것을 정치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묶어서 사회 정치 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플라톤에서는 일단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에서는 남녀 간에 뭐 동등하게 뭘 해야 하고 그다음에 철학적 통치자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하고 수호자들의 뭐 이렇게 심성은 이렇게 가다듬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기획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철학적 통치자를 길러내는 과정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사회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철학적 통치자들을 길러내고 그런 것에 관한 얘기는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은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가 강력하게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대표 국가는 사회체제에 관한 얘기, 사회영역에 관한 얘기가 아주 대부분이고 정치가는 말 그대로 이제 인물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되셨어요? 네,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사회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요, 그냥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권하지는 그러니까 좀 곤란한 게 니클라스 루만이 쓴 사회의 정치라는 책이 있어요. The Politic der Gesellschaft. 이 번역되어 나온 거 있거든요. 이론 출판에서. 근데 그 루만의 그 메모 상자, 그걸로 유명한 사람,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의 정치 이게 있는데, 아, 이거는 좀 권해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고, 낭비되고, 괴롭고, 읽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데 이걸 읽으면 되거든요. 요 현대에 있어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김태수님이 질문하신 사회 영역, 정치 영역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요양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부분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요양문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요약 해설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어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회패가 후대 근대 정치 철학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막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또 다른 분 질문이 있거나 또 또 하시는 분 질문하십시오. 다른 분은 어떻게? 아무거나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네, 플라톤의 권력론은 정의론으로 환원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럼 지금 권력론은 정의론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사상의 세 가지 영역에서 말하는 그 권력론, 정의론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예, 그걸로 예, 그렇죠. 이 플라톤은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을 읽어보면은 그 회피도 지적을 하거든요. 플라톤은 모든 걸 도덕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걸다 그렇게만 할수 없다. 정치라고 하는 게꼭 그러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플라톤의 권력론은 정의론으로 환원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환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조금 적절하지 않고 요 단어는 플라톤은 모든 권력이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환원이라기보다는 플라톤의 권력론은 정의론의 관점에서 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원이라는 단어는 조금 좀 기계적인 표현인 것 같으니까. 답이 되셨어요? 정의, 올바름의 관점에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권력, 플라톤이 아니라 모든 권력에 관한 모든 논의는 올바름의 관점에서 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수적으로 김태수님이 질문하신 것들에서 제가 이게 토론하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하는 것이 있는데, 팬크맨님, 그거 답을 하고. 튜빙겐 학파의 플라톤의 비유적 접근과 레오 스트라우스가 운영했던 밀교적 정치 철학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요. 학적 접근 방면을 찾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튜빙겐 학파의 플라톤의 비유적 접근은요, 각각이 어떤 건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팬크맨님. 튜빙겐 학파의 플라톤의 비유적 접근은 아까 그 논평문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플라톤 철학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이제 비유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그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변론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헬라스 전통의 신을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플라톤도 아테나이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하고는 다른 걸 믿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강의 시간에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에소테릭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유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라 그러니까 그 클로즈드 서클에서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느냐? 신에 관한 논의. 헬라스 전통은 아닌데 플라톤이 생각했던 피타고라스적인 의미에서의 신.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몰라요. 예, 튜빙겐 학파도. 그것에 관해서 접근했다. 그게 튜빙겐 학파의 플라톤의 비유적 접근이고요. 레오 슈트라우스가 운영했던 밀교적 정치 철학은요. 이거는 그거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레오 슈트라우스는 조금 음모론적인 해석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쉬운데 플라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가령 이 모든 것은 다 올바름을 위한 것이 아니 올바름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령 대화편을 썼다. 그러면 사실은 플라톤이 그게 올바름을 위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쓴 거다 이거죠. 반어법으로 쓴 것들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오 슈트라우스가 운영했던 밀교적 정치 철학은 텍스트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 플라톤이 이것을 우리에게 써놓은 것이 표면에 있는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 슈트라우스는 그 튜빙겐 학파처럼 무슨 신을 주장하려고 했다. 그런 태도가 플라톤에게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어스트라스는 텍스트 읽기 방법론이고, 튜빙겐 학파는 플라톤 형이상학의 궁극적인 원천에 관한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탱크맨님 이해가 되셨어요? 네. 5번에서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앎이 파이데아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호동님의 이 질문은 고통스러운데,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이것에 관해서,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앎은, 일단 플라톤에 따르면, 플라톤이 쓴 글에 따르면, 파이데이아로 가능합니다. 그게 국가에 나온 얘기죠. 근데 플라톤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스스로도 의문을 품었다는 그 혐의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냐? 일곱째 편지입니다. 일곱째 편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다른 학문들처럼 결코 말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자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오랜 교유와 공동생활로부터 예컨대 튀는 불꽃에서 댕겨진 불빛처럼 혼안에 스스로 생겨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길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랜 교유와 공동생활에서 생겨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로커님 조금만요. 네. 튀는 불꽃에서 댕겨진 불빛처럼 혼안에 비로소 생겨나는 게 하는 것. 이것을 파이데이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합숙훈련으로 볼 것이냐. 호동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곱째 편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까지 파이데이아로 본다면, 파이데이아로 본다면, 그리고 플라톤의 일곱째 편지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힘을 가지고 읽는다면 파이데이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앎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제 책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로스를 찾아서의 그 주의 부분에 보면 플라톤에 관한 부분이 쭉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논의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열 8호님. 변론, 파이돈, 국가 일부 등 플라톤의 대화편들과 플라톤 철학과 헬라스 종교 서문을 읽어보았습니다. 플라톤의 정치 철학이나 당시 시대 맥락에서는 정치와 종교 영역에 명확한 구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정치와 종교 영역을 나누는 등 근대화세 두 분야가 나뉘어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의 시대 맥락에서는 정치와 종교 영역에 명확한 구별이 없지 않나? 네, 없습니다. 그런데 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미리 생각하고 적어둔 것이 뭐냐면 정치 영역과 종교 영역에 명확한 구별은 없지만 정치는 어떠해야 하고 종교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는 어떠한 종류의 정치와 어떠한 종류의 종교가 필요한가? 에 관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자,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되니까 예수회, 장로회, 뭐 세문안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역자들이 뭐 이렇게 무슨 발표를 하죠? 그러면 정치와 종교 영역의 구별은 있지만 그들 역시 뭔가를 엉켜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사상의 시대적 배경에서 추구 시대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적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유교, 불교, 유대교, 플라톤주의. 이렇게 노는군요. 유교나 불교나 유대교나 플라톤주의나 지금 이 옥스퍼드 세계사의 저자는 플라톤주의도 종교의 일부로 간주하고 여기에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나 불교나 유대교나 플라톤주의는 추구시대 이전의 종교들과는 다른 종류의 흔히 종교학에서 말하는 고등종교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열 8호님의 질문처럼 정치와 종교 영역에 명확한 구별은 없습니다.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정치, 다른 종류의 종교가 등장했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그 근거는 뭐냐? 제가 이제 그냥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옥스퍼드 세계사 그 추구 시대에 관한 설명 부분, 그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루터가 종교계에서, 개혁에서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나누는 등 근대에 와서야 두 분야가 나눠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건 팩트를 확인하면요. 루터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나누기는 했는데, 자기가 만들어 창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자신의 그 프로테스탄트주의 그것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당대의 도이치 그 신성 로마 제국 영역에 들어있던 영주들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그 영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근대에 와서야 두 분야가 나뉘어졌다 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종교와 정치는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헌법에는 정교 분리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가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근대에 와서 정치하고 종교가 나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해두자면 정치와 종교는 늘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넘나들었다. 근대 와서 나뉘고 고대는 뭐 엉켜 있었고 그런 생각은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열 파로님 답이 되셨어요? 네, 첫 번째 물음 그렇죠. 미국의 헌법에는 그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성서에다 대고 선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티칸만큼 교황만큼 정치 잘하는 사람 좀 세계에 드물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잉글랜드 성공회 예, 최고 수장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 근대가 정치를 하고 종교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네. 옥스퍼드 세계사 추구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다시 꼭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거자오광의 중국 사상서 해당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저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를 뽑아가시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분 또 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오늘 스터디 못 끝내겠다는 분. 이서 논란이 있다면 맨액센스는 학적인 의의가 크게 없는 텍스트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학적 의의가 없으면 제가 그거를 읽어서 그 책에다가 썼겠습니까? 이서 논란이 있는 것하고 그건 문헌학자들 얘기잖아요. 이서 논란이 있는 것하고 학적인 의학은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서 논란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어요. 아르마리우스 136.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유저와는요. 그냥 일단 분량이 많고 그다음에 약간의 좀 속된 말로 약간의 그 객관화가 부족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사상사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탁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거자오광 책은요 아 뭐 그냥 평가하기가 좀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번역이 잘 됐어요. 그 대륙에서 나온 거자오광 책의 그 원서 중국 그 뭐죠 그 간자체 원서하고 제가 대조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아주 그 잘 돼 있습니다. 읽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번역어들도 표준 번역어가 있고 그래서 그 책이 더 좋습니다. 네, 김태수님. 아, 잘하셨어요. 유주화는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한 권만, 이게 전문가라면 다 읽어야 되는데 한 권만 한다? 그럼 거자오가. 자, H.I. 아일랜드님. 논의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지만 예, 소피스트들은 시민들을 가르치면서 민주정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타난 모습에서는 정치적 비전 제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의아했습니다.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요, 이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 소피스트들은, 아까 소피스트는 계몽주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반종교주의죠.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글자로 말하면 예언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피스트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헬라스 종교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계몽주의자인데, 그것은 동시에 소피스트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배척적이었다. 그걸 배제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피스트는 항상 현재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전 제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걸 의아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피스트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알면 비전 제시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게 당연하죠. 이를테면 지금 야당 대표 그 철없는 녀석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비전 제시에 관심이 없는 거와 비슷, 아니다, 소피스트를 너무 모독하는 태도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I.R.L.D님 이해되셨죠? 예. 논의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다. 어떤 논의든지 논의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항상 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가성비 좋은 이 온라인 학습 기재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이것을 저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토론 논평 제가 올려놓은 곳에 많은 분들이 적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많이 적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전 이상의 것을 뽑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토론은, 아이, 좋았습니다. 저 혼자만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질문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은, 네, 그래서 아테나의 종교 영역 공부는 서사시를 공부하는 것일까요? 그 칼 알베르트 책, 플라톤 철학과 헬라스 종교 있죠. 그 책 보시면 됩니다. 네, 수열 파루님 이해되셨죠? 그 책 보시면 돼요. 서사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서사시는 그냥 종교 아닙니다. 예, 그 책 재밌죠? 네, 그래요. 재밌습니다.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저한테 저기 물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만큼 답을 드릴게요. 예, 펭크맨님 수고 많으셨어요. 종교철학은 아직은 종교철학은 찬찬히 일단 그거부터 하시면, 종교철학은 제가 또 종교철학 목록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무보님 수고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냥 편하게 저를 이용하시기를 좀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예, 김태수님 수고하셨어요. 아이, 늘 고맙습니다. 두 번이나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네, 오늘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네, 기독교 공부도 너무 넓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죠. 지금 기독교 역사 그거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아니 100분의 1은 좀 과장이고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학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뭐 나중에 제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끊겠습니다.